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유독 환상과 비유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을 잠깐 소개한 이후부터는 온통 다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네 종물의 생물이 나오죠. 어떤 생물이 나옵니까? 예, 자송사리 하시면 됩니다. 자송사리. 자송사리가 뭡니까? 예, 사자, 송은 송아지, 사는 사람, 리는 독수리입니다. 이 자송사리 네 가지 생물이 나오는데 이 얼굴은 이 네 가지 생물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서는 횃불 같은 아주 강력한 광채가 빛났습니다. 아, 또 이들에게는 날개도 있고 또 그 발 밑에는 눈이 여러 개 달린 바퀴가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좀 머리에 이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아, 뭐 어떻게든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에는 그동안 현실 세계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환상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에스겔서는 이처럼 유독 환상과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현실 세계에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처럼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겔 17장도 온통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면서 다음 절인 3절부터 본격적인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무슨 말일까요? 먼저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의 모습을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는 또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 정도의 화려함과 이 정도의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을 본문은 화려한 어떤 큰 독수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했습니다. 레바논 하니까 뭔가 이방 나라,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레바논, 특히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궁, 궁전을 지을 때에 주로 사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의 왕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높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왕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화려한 독수리, 즉 바벨론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 즉 이스라엘의 왕을 꺾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4절 말씀입니다.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 즉 이스라엘의 그 환 왕을 데려다가 장사하는 땅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장사하는 땅, 당시 이 일대의 모든 상업과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 역시 바벨론이었습니다. 또다시 정리해보면요, 화려한 독수리, 즉 바벨론이 백향목 높은 가지, 즉 이스라엘의 한 왕을 데려다가 장사하는 땅, 즉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함께 끌려갔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긴 왕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 사실을 지금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 말씀은 다음 5절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5절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이 장사하는 땅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옥토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 땅 즉 바벨론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 즉 이스라엘에 다시 심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비유 역시 역사적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바벨론에 끌고 갔으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이 바벨론 제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정확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것을 지금 또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인물이 여기 하나 더 등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앞서 등장했던 이 바벨론에 비유됐던 독수리와는 좀 그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독수리는 색깔도 화려했습니다. 날개도 컸습니다. 깃도 길고 털도 숱했던 반면에 뒤이어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 그저 날개만 크고 털만 많은 독수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독수리가 바벨론을 가리켰다라고 한다면 뒤이은 이 독수리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독수리에 비유할 만큼 강대국 중 하나이지만 독수리의 이 모습과 형태를 볼 때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어디겠습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이 비유의 말씀처럼 마치 커다란 두 독수리 사이에 있는 연약하디 연약한 한 그루의 포도나무처럼 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두 나라의 눈치만 살피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이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독수리, 즉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벨론과 애굽 중에 이 시드기야는 누구를 택합니까? 예, 애굽을 택합니다. 분명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세움받은 왕이 시드기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애굽 편에 쓰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것도 놀라운데 그 책망의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에스겔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편에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 여호와를 배반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본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먼저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란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라신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특히나 이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아등바등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양쪽의 눈치만 살피느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떠한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주 매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스겔 말씀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 오늘도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참 반전을 좋아하셨던 분 같습니다. 이처럼 매우 단호하고 매서운 저주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음 장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부터 다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더 이상 숨기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다시 희망을 선포하셨던 그 자체로도 참 놀랍지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더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분명히 앞선 비유에서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던 주체는 화려했던 독수리인 바벨론이 그 가지를 꺾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똑같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꺾은 백향목 가지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옮겨 심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어디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새로운 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신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서가 2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일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일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들이 이 나무에 와서 깃들여 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와서 깃들어지게 되는 비유, 겨자씨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씨앗은 아주 작지만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나무에 깃들려 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비유는 여러분 어떤 비유입니까?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루살렘에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의 왕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말 어둡고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환상과 비유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처럼 암울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대였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였는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결국 희망과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둠, 흑암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또 어떻게 장식하고 있느냐? 본문 24절의 마지막 끝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나 여호와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아무 것 같이 캄캄해도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한 것,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태초부터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태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고 암흑이었고 무질서 혼돈이 가득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흑암 중에서도 한 줄기 빛을 상상하시고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을 넘어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흑암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꿈꾸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흑암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찬란한 빛을 꿈꾸시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보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조금의 희망도 꿈꿀 수 없던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넘어 그보다 더 우리를 더 크게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세문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항상 늘 함께해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일정과 사역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재직들, 교육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총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주일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성도들 모두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새 예배당에서 입담 강사 예배를 드린 지 5년이 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사 약속해 주신 날 모두가 헌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여러 모양의 분열과 분쟁은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시대에 선포하셨던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각종 새가 깃들여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